질송이 가든 필로소피 이 강연에서 자신이 제시한 탐구 방법론은 지난번에 우리가 읽은 바에 따르면 Extract and Determine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철학사에서 철학적 문제를 올바르게 정립하기 위해서 자료를 추출한다. 이건 당연히 선행하는 철학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이론을 살펴보는 것인데 그냥 살펴봐서 너의 말도 옳고 저 사람 말도 옳고 이 사람 말도 옳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질성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질성이 그렇게 말하죠. 여기에 이 책에 보면 이  19페이지에 타락의 형태 그렇게 말합니다. 아카데미아의 철학적 방법에서 나타났고 신아카데미아에서 최고조에 이른다. 신아카데미아는 아카데미아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는데 가장 마지막 단계가 아카데미아, 신아카데미아. 정확하게 뭘 지칭하는지를 철학사에서 사용하는 명칭은 아니에요. 신아카데미아라고 하는 것은. 새롭다는 게 과연 무엇이 얼마나 새로운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맨 마지막 단계죠. 마지막 단계에서 필론이나 안티오코스라든가 필론과 안티오코스의 경우 그 경우가 신아카데미아고 529년에 유스티니아누스 1세가 폐쇄하기 직전까지 있던 것 되게 이제 아카데미아는 고아카데미아라고 하고 또 중기아카데미아라고 하기도 하고 아르케 실라우스의 그 다음에 이제 신아카데미아 이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철학적 도그마가 오피니언으로 변질되는 변증론의 유희로 전락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사를 검토하면서 철학자들이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탐구한 것들을 자료로 만들고 Correct Formulation of Philosophical Problem 이게 선행하는 뭔가 있어야 돼요. 자료를 검토할 때. 무작정 검토하는 것은 변증론의 유희로 빠져들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죠. 다이알렉티컬 게임으로 전락하는 거. 너의 말도 옳고 저 사람 말도 옳다. 그렇게 되면은 철학사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에서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철학적 도그마를 교조적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기가 어렵죠. 자, 그러면 그때 질송이 탐구 방법론의 선례로서 든 게 이제 플라톤이 테아이테토스나 필레보스나 파르메니데스의 대화편, 파르메니데스 대화편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1권에서 아주 잘 이것을 다루고 있다.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은 그러면 요 테아이테토스하고 필레보스하고 파르메니데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1권 내용보다도 지금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이 텍스트들이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학문적인 탐구를 하는가 그 방법론만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그 방법론에 대해서만 검토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테아이테토스 플라톤의 테아이테토스 편은요. 테아이테토스는 플라톤의 친구죠. 이 사람이 테아이테토스 대화편도 마찬가지지만 테아이테토스는 프로타고라스 명제를 비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호모멘수라 라틴어로 호모멘수라라고 하는데 안트로포스 메트론 판톤 인간이 척도다 판톤 모든 것의 척도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하는 그 명제를 비판한 것이죠. 프로타고라스의 안트로포스 메트론 판톤 요거는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라고 하는 건 주관주의적인 진리, 주체적 진리 그것을 주장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는 각각의 사람들이 진리의 담지자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도 진리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완전한 의미에서의 상대주의적 인식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비슷하게 헤라클레이토스의 플럭서스, 저 플럭스 이론이 있죠. 생성이론, 만물은 항상 흐른다. 물론 헤라클레이토스의 그 텍스트를 포소크라티카, 프라그만트, 즉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의 단편선집, 이걸 읽어보면 헤라클레이토스는 그렇게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사태들이 항상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검토하면서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들 배후에 어떤 불변의 법칙이 있는가에 대해서 결코 놓치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라클레이토스의 생성 비판, 이것은 사실 헤라클레이토스하고 저 프로타고라스를 같은 레벨에다 놓고 말할 수는 없어요. 같은 유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영역이 있죠. 그 두 사람 모두 다 뭔가 뭐 불변의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전혀 안 했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불변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것을 얘기하죠. 애초에 불변의 것을 전제하지 않는 사람들, 그것 자체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 사람들은 상대적인 것 자체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악한 것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아니 달리 말해서죠. 간단히 말해서가 아니라 악한 것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선을 전혀 모른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선을 알기 때문에 악을 말하는 것인데, 아주 순진무구한 사람들은 악이 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로 얘기하죠. 악이 악이라는 걸 알지 못한 채로 얘기하죠. 그게 이제 자기 확신에 차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데이테토스는 안티스테네스의 논리학, 이건 역시 이 회의주의, 휘론주의적인 회의주의적인 논리학이고요. 아리스티포스의 그 감각주의, 감각주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영국 경험론이라고 말하는, 대체로 이제 싱글 코테이션에 달아서 영국 경험론, 경험론이라고 말하는 것, 감각주의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진리의 원천이 경험에 있다, 감각에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감각주의인데, 아리스티포스의 감각주의는 그런 영역은 아니죠. 아리스티포스의 감각주의는 소크라테스 민주주의를 캐묻다 주의 3-3, 여기에 이제 아리스티포스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비판이 있어요.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정치 사상에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리스티포스. 여기에 이제 감각주의라고 하는 것, 우리가 우리의 감각에 다가오는 것이 그때그때 진리이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선, 감각을 넘어선 진리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오늘 나는 맛있는 것을 먹었다. 이 맛있는 것, 이것이 나에게 굉장히 기쁨을 주었다. 해도 내 쾌락을 주었다. 쾌락을 주었기 때문에 이 쾌락이 참된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나에게 쾌락을 주는 것이 어디 있는가. 이런 쾌락을 느끼고 있다는 것, 내가 이 쾌락으로부터 어떤 만족을 얻었다는 것, 풀필먼트가 일어나고 그렇다는 것이 진리 아니겠는가. 그러면 이게 올바른 쾌락인가? 아니면 내가 이 쾌락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렀는가? 이런 것들 따위는 중요하지 않죠. 내가 쾌락을 얻었다고 하는 것만이 중요한 사태로 제시된다면, 그렇다면은 이제 영원한 쾌락을 계속 추구하게 되겠죠. 소크라테스가 아리스티포스를 비판하고 있는, 비판 정도가 아니라 아주 노골적으로 모멸적으로 그를 비난하고 있는, 모멸적으로 비난하는 게 말로 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일 텐데, 노골적으로 그를 비난하고 있는 지점을 이렇게 보면 절대적 진리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죠. 어쨌든 여기서 플라톤의 데아이테토스에서는 상대주의를 비판하고 그것의 근거를 두고 절대적 알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규정을 하려고 했으나 실패합니다. 이건 이제 데아이테토스 편의 말하자면 목표는 그것이죠. 목표는 절대적 알을 정초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했다. 그런데 그것에 이르는 방법을 보면 호모 멘수라와 같은 이런 인간 만물 척도론 이런 것들을 거론하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이야기하죠. 지금 에티엔 질송이 정확하게 데아이테토스나 필레보스나 파르메니데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이 방법이 이러이러한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질송의 이야기를 보면 선행하는 선대 철학자들의 찬반 논의들을 이렇게 검토를 해보고 선대 철학자들의 찬반 논의들을 검토한 것 위에서 일정한 정도의 크라이테리아 규준을 가지고 그 규준에 근거하여 그것들을 선별한 다음 무엇이 코렉트한 것인가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를 논변으로 확정 지으려고 합니다. 디터민 한다고 그러잖아요. 확정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테아이테토스도 그런 방식을 쓰고 있죠. 인식의 이데아, 즉 절대적 알물 규정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하는 것이 이것이 내용이기는 해도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선행하는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것이죠. 그게 데아이테토스입니다. 그 다음에 필레보스는 선행하는 철학자가 거론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필레보스에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절대적 알미라고 하는 것, 절대적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논의가 필레보스에서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절대적인 좋음, 토 아가톤, 좋은 것의 기준을 탐색하고 그러려면 어떤 것이 좋은 것에 속하는가, 가령 헤도네가 좋은 것에 속하는가 아니면 에피스테메가 좋은 것에 속하는가 이걸 묻죠. 이게 바로 이제 일과 다의 문제, 예, 일과 다의 문제, 즉 헨폴라 문제가 여기에서 제시됩니다. 하나와 여럿, 하나 아래에 무엇이 포섭될 수 있는가,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고 요것 아래에 포섭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나의 이데아, 미아 이데아 아래에 무엇이 포섭되는가, 헤도네가 포섭될 수 있는가, 에피스테메, 프로네시스, 누스가 포섭될 수 있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죠. 요거는 선행하는 이론을 이 필레보스 대화표는 선행하는 이론을 탐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절대적 규준이라고 하는 것, 선행하는 이론들을 검토할 때 절대적 규준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절대적 규준의 필요성, 그리고 그 절대적 규준을 놓고 여러 폴라, 여럿들을 검토하는 방식, 이게 필레보스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필레보스는 이 대화편이 굉장히 재밌어요. 일단 수많은 젊은이들이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소크라테스에게 요구를 하죠. 좋은 것이 지금 소크라테스 당신은 에피스테메 철학적 인식이죠. 프로네시스 이건 역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누우스 이건 정신인데요. 이게 에피스테메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나 이런 데를 보면 에피스테메하고 프로네시스는 서로 구별해서 쓰입니다. 에피스테메는 이론적 인식이고 그 다음에 프로네시스는 실천적 인식이고 실천적 알미고 그 다음에 누우스는 직관적인 것과 에피스테메를 합해서 누우스라고 부르는데 이게 아리스토텔레스는 구별되어서 쓰이지만 플라톤에서는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그냥 묶어서 소피아, 지혜라고 말해도 크게 다르지 않은 의미로 통용되는데 오히려 플라톤은 프로네시스라는 말을 자주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촘촘하게 이 용례를 숫자를 세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어쨌든 젊은이들이 소크라테스에게 요구합니다. 에피스테메 프로네시스 누우스보다도 누우스가 헤도네보다 좋은 곳에 가깝다 이것을 설득해라 우리에게.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설득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설득에 실패하면 돌아갈 수 없다고 애초에 말을 했거든요.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게 지금 이제 아포리아에 빠진 거죠. 난문에 빠져버리는 상태. 테이테토스하고 필레보스하고 모두 다 논변이 완성되지 못하고 난문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렇게 난문에 빠져버린 상태. 그렇지만 둘 다 절대적 규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죠.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청중을 기쁘게 하는 것이 진리의 척도인가를 물어볼 수 있어요. 과연. 많은 사람이 이건 좀 지적 엘리트주의의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 많은 사람에게 가 닿았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인가? 이건 민주적 국가에서는 그렇죠. 뭐 이런 걸 가지고 플라톤이 민주정에 대해서 반대했다. 그렇게 말하는 근거를 삼을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삼을 수도 있겠는데 뭐 꼭 그렇겠는가 싶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안다고 해서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의 삶에서도 넉넉하게 겪어봤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필레보스 대화편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아주 두드러진 게 폴리테이아나 폴리티코스 즉 정체나 정치가 요거에서는 어떤 아포데이시스 논변적인 논증이 한계에 달했을 때는 미토스를 동원하거든요. 즉 신화를 이야기합니다. 이야기 비토스. 플라톤은 신화를 동원해서 뭔가 이야기를 해 나가는데 이 필레보스에서는 그렇지 않죠. 그런 점에서는 이거는 순수하게 추상적 논변만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플라톤의 대화편들 중에서 더군다나 이 필레보스라는 사람은 플라톤이 사람 이름을 가지고 대화편 제목을 달아놓은 것들은 실존 인물들이거든요. 실제로 있었던 사람들인데 필레보스는 실제로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가상의 인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는 이 필레보스가 플라톤의 대화편들 중에 가장 추상적인 대화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필레보스 재밌습니다. 이거 예전에 제가 철학고정 강의 할 때 이거를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걸 철학고정 강의 책으로 묶어내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필레보스는 읽을 만한 텍스트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읽어봐야 하는 텍스트 중에 하나죠. 필라톤의 대화편 중에서 현실적인 인물이 등장하지 않고 그 다음에 순전히 논변만을 가지고 추상적인 논변만을 가지고 설득을 해보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 미토스가 없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그 형식적인 특징이죠. 논변만 가지고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누군가를 설득할 때는 정확한 자연과학적인 논변만을 가지고 안 되고 어느 선에서는 피스티스가 요구되는데 믿음이 요구되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토스를 가지고 제시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죠. 그 다음에 파르메니데스 편에 대해서는 이건 뭐 굉장히 많은 논변들이 있죠. 이것은 왜 에티엔드 질송이 왜 파르메니데스 편도 거론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스러운데 이건 역시 있음과 있지 않음과 관련된 파르메니데스의 논변들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나. 이건 역시 절대적인 뭔가를 판별하는 절대적 기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생각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하기로는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스 편을 읽기보다는 그 딜스하고 크란치의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의 단편선집 거기에 있는 DK28 그러니까 딜스 운트 크란츠 거기에 있는 DK28에 있는 파르메니데스 단편집 요걸 좀 참조하고 철학고정 강의에 제가 파르메니데스에 대해서 강의해 놓은 게 있죠. 그거를 참조하는 게 적당치 않겠는가. 자, 가장 좋은 거는 역시 아리스토텔레스죠.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 1권의 내용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 1권의 그 논의를 전개한 방식, 이걸 보면 질송이 말한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여기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 1권의 논의 전개 방식을 참 그거 들어가기 전에 데아이테토스 152A에서 그 호무멘수라 명제가 비판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는 비판만 하고 신은 아니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플라톤의 대답은 그것이 아니라 신이 만물의 척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게 노모이 법률 715C에서 제시됩니다. 그 플라톤의 대화편 이걸 보면 플라톤의 대화편은 전체가 하나의 큰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고 그가 우리에게 이 제시하는 대화편들은 그런 큰 그림을 쪼개서 이렇게 제시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거는 보통 사람 쓰기 어렵죠. 그렇게 플라톤 그래서 플라톤의 대화편을 읽으면 경이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에 들어오면은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은 대체로 이런 여섯 가지 정도의 내용으로 우리가 전개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가 그 탐구 대상을 규정하고 소피아의 성격이 무엇이고 선대 철학자들이 어떠한 논의를 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이제 크게 다루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대 철학자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진료인, 작용인, 목적인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원인들을 다루는 방식은 적절치 않았다. 즉 선대 철학자들의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텍스트는 항상 이렇게 전개를 합니다. 선대 철학자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룬 방식은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이런 적절한 선행 철학, 선대 철학자들에 대한 비판이 먼저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형이상학에서 내놓는 그 사원인, 진료인, 작용인, 그리고 형상인, 목적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것 중에서 선대 철학자들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진료인, 작용인, 목적인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형상인은 얘기가 안 돼 있죠. 일단 알았는데 그들이 그것을 다루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나하나 검토를 하죠. 그래서 자신의 텍스트를 남기지 않은 철학자들의 학설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켈소스에 대해서 논박한 것을 켈소스 논박이라는 책이 오리게네스가 쓴 것인데 오리게네스가 쓴 켈소스 논박은 켈소스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한 줄 써놓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논박을 써놓습니다. 그렇다면 켈소스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리게네스가 적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한다면 그것에서 오리게네스가 논박의 대상을 적어놓은 것을 통해서 켈소스가 뭐라고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저기 뭡니까? 그리고 로마는 그들을 보았다. 그 책에 지금 오리게네스가 나올 때 그런 부분이죠. 켈소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그 켈소스를 검토하는 방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선대 철학자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진료인, 작용인, 목적인을 알게 되었다 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피타고라스 학파와 엘레 학파 얘기를 했는데 피타고라스 학파는 모호하게 남아 형상인을 알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기에는 형상인을 알고 있는 것이 좀 더 추상적이고 철학적으로 수준 있는 이론인 거예요.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지금 형상인이 뭐고 진료인이 뭐고 작용인이 뭐고 목적인이 뭐고 이거는 지금 제가 얘기할 필요 없고 이것은 제가 이 프레피스 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철학고전 강의를 참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가지가 있는데 진료인, 작용인. 진료인하고 형상인하고 한 묶음이고 그 다음에 작용인과 목적인도 한 묶음이고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럴 거 없이 진료인과 형상인만을 플라톤은 활용한다. 즉 작용인과 목적인을 활용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플라톤에 대한 검토인데 지금 여기서부터 플라톤에 대한 비판이 들어가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읽어보면 플라톤을 정확하게 읽어서 비판하는 지점도 있지만 자신의 논변을 위해서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위해서 플라톤을 선택적으로 플라톤이 한 얘기를 온전히 가져오기보다는 플라톤을 선택적으로 인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왜 이걸 했을까? 이렇게 왜 진료인과 형상인만을 활용한다라고 했을까? 라고 한번 의문을 품어보면 운동에 관한 논의에 플라톤이 결함을 가지고 있다. 플라톤은 운동을 적절하게 다루지고 있지 못하다.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과 현상세계, 즉 이데아와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죠. 관여냐 아니면 그 안에 내재해 있느냐. 플라톤이 그 라파엘로의 아테나의 학당 거기 보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플라톤은 손가락을 들어서 하늘을 가리키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래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게 무슨 철학적인 이론의 차이를 보여준 거라는 얘기가 많이 있긴 한데 약간은 상징적인 측면이 있죠. 다시 말해서 플라톤은 형상을 중시하였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가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샤인. 물론 형상을 일정한 정도로 나누어 가지고 있죠. 분유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가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 내재론을 주장하거든요. 형상 내재론. 그러면 그것을 어떤 것을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운동에 관한 논의가 달라지는데 플라톤은 진료인과 형상인만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플라톤은 키네시스에 대해서 운동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논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기 위해서 이 말을 미리 전제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 원인에 대한 여러 철학 이론의 관계 이런 것들이 지금 질성이 탐구 방법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 1권에서 나온 탐구 방법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플라톤 이전 철학자들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질성의 선례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 이게 이제 오늘 선례에 대해서 제가 참조해서 말해야겠다 한 부분인데요. 참고로 아카데미아라고 해도 되고 아카데미아라고 해도 되는데 아카데미아라고 책의 번역본에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적겠습니다. 변증론의 유희에 빠져들어간 아카데미아 학파에 대해서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 DL이라고 일반적으로 줄여서 쓰는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의 위대한 철학자들의 생애와 사상 그것을 참조해서 좀 보겠습니다. 플라톤이 죽은 다음에 누나의 아들이겠죠. 플라톤이 결혼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으니까. 결혼했으면 자기 아들이겠죠. 어쨌든 스페우시포스에게 조카죠. 조카에게 아카데미아를 원장을 계승시킵니다. 승계시킵니다. 물려받았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디오게네스 라이르티오스에 따르면 이 사람은 처음으로 학문들 간의 공통점을 간파하고 가능한 한에서 서로 연계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처음으로 학문들 간의 공통점을 간파하고 이게 이제 질송이 말하는 어떤 그런 학문들 간의 공통점 그런 비교 철학 뭐 그런 걸 했다는 것이죠. 근데 서로 연계시켰다. 여기에 좋은 점도 있고 유희의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맹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아직 스페우시포스하고 크세노크라테스의 단계에서는 변증론의 유의가 아직은 나타나지 않아요. 변증론의 유의가 이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르케실라우스인데, 어쨌든 여기서 서로 연계시켰다라고 하는 말에 한번 초점을 두고 보면, 서로 연계시킨다고 하는 건요, 공통점은 있는데 공통점이 있다면 다른 점도 있죠. 다시 말해서 연계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공통점을 찾아내서 연계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공통점을 찾아서 연계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을 찾아서 연계를 시키려면 서로 다른 지점, 차이가 나는 부분을 일정한 정도로 앱스트랙트 해야 돼요. 추상화시켜야 돼요. 즉 빼버려야 되죠. 사상시킨다고 그러죠. 버릴 사자 써서. 그런 점들은 좀 사상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세상의 모든 이론들이, 세상의 모든 학문들이 서로 비슷한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들 수가 있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이 이론도 옳고 저 이론도 옳다, 서로 비슷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아주 그 만능의 공통점으로 함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결코 옳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헤겔이 쉘링을 비난해서 말했듯이 모든 소가 검게 보이는 밤, 밤이니까 컴컴하니까 소가 그 안에 아무리 서로 구별되는 소, 뭐 젖소가 있고 뭐 한우가 있고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검게 보이겠죠. 그렇게 공통점만을 간파해내는 것에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오게네스 라이레티우스가 서로 연계시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이 조금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도 한 번쯤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읽을 때. 그 다음에 그 세노크라테스가 스페우시포스 다음으로 아카데미아를 이어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뭐 그냥 학문적인 평판은 없어요. 여기에 재밌는 표현이, 그는 천성이 둔한 탓에, 이 사람도 역시 이제 플라톤 아카데미아에서 배운 사람이겠죠. 천성이 둔한 탓에 사람들은 플라톤이 그를 아리스토텔레스와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플라톤이 크세노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품평을 한 것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공자가 제자들에 대해서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렇게 말한 게, 예, 그 공자 논어, 공자와 제자들의 대화 논어에 그런 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뭐 아녀는 어떻고 그다음에 증점은 어떻고 너는 뭐 봄이 되면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제자들이 대답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나는 누구하고 함께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디오게네스 라이레티오스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크세노크라테스는 천성이 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천성이 둔하니까 뭘 가르쳐줘도 조금 스마트하게, 영특하게, 영특이라고 하는 말은 좀 안 좋은 말이긴 하겠지만 영특하게 알아듣지를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엔 머리막대가 필요한데, 그렇습니다. 요거 이제 크세노크라테스를 가리키면서 한 말일 테고, 다른 한쪽엔 재갈이 필요하건, 그랬어요. 재갈이 필요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죠.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볼 게 좀 있죠. 재갈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재갈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못하게 입을 이렇게 말 못하게, 말하자면 입에다가 재갈을 물린다 그러잖아요. 말을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말이 많다는 얘기죠. 직접적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는 말이 많은데 말이 많은 것도 그냥 아무 말이나 헛소리를 마구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논변을 굉장히 세밀하게 많이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플라톤이 지금 이게 칭찬일 수도 있고, 네, 칭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재갈이 필요하다? 여기 좀 나쁘게 말하면 나댔다는 것이겠죠. 지나치게 지나치게 말을 많이 했다는 것이 되죠. 딱 필요한 플라톤이 보기에 딱 필요한 만큼만 말을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겠습니다. 스페우시포스에게 아카데미아를 물려준 것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우선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마케도니아 사람이니까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아테나이에 있는 어떤 부동산 재산을 물려준다는 것, 이어받게 한다는 것, 이게 좀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걸 물려받았을 때 플라톤이 자신의 이론, 자신의 사상을 아리스토텔레스가 과연 온전히 잘 발전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1권, 바로 앞서 얘기했던 것을 보면 플라톤에 대한 아주 강력한, 사실 플라톤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을 아리스토텔레스가 했어요. 그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플라톤이 눈치를 챘을 수도 있죠. 이걸 물려주면 이게 아카데미아가 아니라 뭐 아리스토텔리안 스쿨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그런 학문적인 것, 그런 걸 다 떠나서 이제 당대의 상황에서 마케도니아 출신인 누구에게 이것을 물려주었을 때 과연 이 아테나이 사람들이 그가 원장으로 있는 학원에 다닐 것인가, 이런 현실적인, 이게 유지관리의 문제가 있었겠죠. 또 뭐 마음 한편으로는 플라톤이 나는 그래도 본토 사람이고 그런데 저 변두리에서 온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이걸 물려주는 게 약간은 걱정스럽지 않았을까, 그런저런 상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디오게네스 라이오티오스의 이 기록을 신뢰한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어쨌든 제갈이 필요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증론의 유의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중기 아카데메이아입니다. 그러니까 아카데메이아 회의학파라고, 아카데메이아 회의주의라고 불리는 피론주의로부터 뭔가를 당겨온 것인데, 아르케실라오스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중기 아카데미아 학파의 창시자이고, 여기 논의들 간의 상호 모순 때문에 판단을 유보했던 최초의 사람이다. 이게 바로 이제 일단 판단 중지에 들어가는 것이죠. A라는 논변이 있고 B라는 논변이 있는데 A와 B를 이렇게 동시에 살펴볼 때 서로 충돌되는 지점이 있다, 모순이 있다. 그러니까 A가 옳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B가 옳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그게 바로 이제 판단을 유보하는 그런 이유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한 물음에 대해서 찬성의 논의도 있을 수 있고 반대의 논의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계속 이어지죠. 논의들 간의 상호 모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하나의 물음에 대해서 그것을 찬성하는 대답도 있고 반대하는 대답도 있는데 찬성은 찬성대로 반대는 반대대로 나름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르케실라우스는 그런 모순과 찬반의 양립, 이것에서 어떤 것도 어떤 한 쪽에 손을 들어줄 수가 없다고 했던, 간단히 말해서 여긴 회의주의는 아니죠. 일단 판단 보류라고 하는 입장에 섰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회의주의로 가는 전 단계죠. 그리고 플라톤에 의해 전해져 온 이론을 다듬었으며 그 다음에 묻고 답하는 방법을 통해 그 이론을 더욱더 논쟁적으로 만든 최초의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논쟁적으로란 말이 헬라스 원문을 보면 에리스라고 하는 히라보를 쓰였는데요. 히라보가 논쟁적으로입니다. 이게 뭐냐? 상호 모순 때문에 판단을 유보 했다고 했어요. 어떤 주장들에 대해서. 근데 상호 모순이 있으면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사실은 찬반 입장에 서서 약간은 격렬하게 서로 상대방을 논파하려는 시도를 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상대방 그게 이제 논쟁적인데 논쟁이 계속되면 어느 한쪽이 논쟁에서 승리자가 되기보다는 결국 서로가 다 자신의 각각의 한계와 강점을 인정한 채로 끝나기 때문에 결론이 나질 않죠. 그래서 에티엔느 질송이 이게 변증론의 유의로 빠지게 될 것이다. 된다고 얘기했던 지점이 여기 있습니다. 중기 아카데미아 학파에 또 이어지는 사람은 아르케실라우스에 이어지는 사람은 카르네아데스인데 카르네아데스는 디오게니스 라이르티우스에 따르면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부지런한 사람이었지만 이런 말도 무서운 말이죠. 부지런한 사람이었는데 자연학적으로는 성취가 덜하고 윤리학적으로는 성취가 더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그냥 그런가 보다. 뭐 그 이과 과목은 강하고 문과 과목이 약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좀 뜻을 함축을 살펴보면 자연학이 자연학 그러니까 피지카, 자연학하고 메타피지카 이쪽은 이론적 학이에요. 이론적 학으로는 성취가 덜하다. 그럼 이 사람 똑똑하지 못하다. 그런 말입니다. 윤리학 쪽은요. 그냥 살아가는 것은 그냥 반듯하게 산 사람이다. 학문 학자로서의 입지는 굉장히 약한 사람이라는 이 표현이죠. 그는 자연학 쪽으로는 성취가 덜하고 윤리학 쪽에서 성취가 더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공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아카데미아 이쪽. 이게 이제 아주 마지막에 아카데미아죠. 필론 호 라리사이오. 그러니까 라리사의 필론. 라리사. 필론 오브 라리사. 그 다음에 안티오코스. 안티오코스 호 아스칼로니오스. 아스칼론의 안티오코스. 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지금 이미 이때쯤 오면 지리멸렬한 상태가 되고 529년에 유스티니아누스 1세가 그 아카데미아를 폐쇄하죠. 요게 이제 529년 요게 아카데미아가 폐쇄되었다. 요 해가 바로 이제 저 소크라테스 민주주의를 캐묻다에서 제가 이 해를 지적했죠. 고대 세계가 상징적으로 끝난 사상사의 측면에서는 이 시기가 고대 세계가 끝난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서문에서 프레피스에서 저는 프랑스의 가톨릭 대학교에서 교육받았습니다. 그 에티엔느 질송의 교육 내용 고 간단하게 뭐 리시앙 레비비릴 사회학자인데 이 사람 뭐 그거는 뭐 따로 노트 정리할 거 없이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공부 방법, 데카르트의 형이상학, 그 다음에 철학적 훈련 요거 해서 프레피스를, 공부 방법을 얘기하고 프레피스를 다음번에 마무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신과 그리스 철학 이런 쪽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